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메시아 직분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생활했던 모습, 그리고 광야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 중간에 대부분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광야 생활 말기, 도피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광야 생활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24장, 25장, 26장까지 넉 장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관련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사람,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 그럼 도대체 고난당했던 게 뭔가 하면 23장부터 26장까지 내용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맨 앞에 들어있는 내용이 23장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전체적인 구성 등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어서 어디든 설교하러 가면 종종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죠. 그러다 모압 땅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겁이 나서 그냥 국경만 간신히 넘어서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윗에게 어느 날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은 안 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소식이었냐면 그릴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짓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블레셋이 그릴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좀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라 거기 가서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하필은 또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때 기도하는 장면 안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꼭 또 기도를 한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또 주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가서 도와주어라.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극구 만류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 판이고 우리 생명도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판인데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가서 쌀 몇 부대 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칼 휘두르고 전쟁을 하고 그 시끄러운 난장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또 내려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릴라로 올라가서 그릴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로 들어왔어 하고서는 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쭙죠. 내가 여기 있으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아직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 넘긴 건 아니에요. 근데 미리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알려주십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는 얼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23장부터 26장까지인데 이 23장부터 26장까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의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사건이 다섯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았던 그릴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십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겼던 그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사건. 세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나발 사건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멸시하고 박대하죠. 그랬는데 결국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다윗이 건짐을 받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보내면서 일어났던 다섯 개의 사건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준으로 앞부분에서는 그릴라 사건, 십지역 사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사건, 그 다음엔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엔 나발 사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다섯 가지 사건도 사실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돼요. 지금 제가 처음에 23장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의 사건 각각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서 처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광야 도피 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다윗이 어떤 보답을 받게 되었는지, 혹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지금 본문 나온 사건과 비슷해서 다윗이 항상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릴라 사람을 건져내 주었죠. 그럼 다윗이 어떤 보답을 받았는가? 배신을 당합니다. 별로 보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배신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요나단이 직접 찾아와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주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격려를 듣자 말자 사울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거의 죽을 지경을 만납니다. 결국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실에서는 죽을 위험을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한 지경이어서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침공하게 하시고 사울이 또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와서 깊이 잠이 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냥 벼룩 같은 존재인데 이러면서 막 외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감격해야죠.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도피 생활해야 됩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네 번째 사건, 나발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발 사건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발과 나발의 하속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선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지켜주었어요. 선하게 대해주었는데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었더니만 다윗이 맞이했던 보답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조금 음식을 좀 나눠달라 했더니만 나발이 멸시하고 다윗을 박대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지만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지만 결국 다윗 수중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분노해서 내가 가서 나발 다 죽여버리고 말 거다. 그것은 다 창칼을 뽑아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죠.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엘이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래서 다윗을 가로막았고요. 나발이 죽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셔서 죽게끔 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분을 자기가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다시 한 번도 사울을 살려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각각의 사건들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메시아 직분을 감당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죽을 지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결과 다윗에게 돌아오는 몫은 항상 배신이었습니다. 잘해주었지만 항상 배신을 당하는 그리고 항상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시기를 거쳐나갔던 고난의 시간을 거쳐나갔던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광야 시기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뜻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장소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직분을 감당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면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다 팽개치고 싶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혹은 성실하게 사는 거고 뭐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2판 4판이다 하고서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직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본성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반하는, 본성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원래 본성과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직분을 감당하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나요? 어떤 대가를 받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만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요나단 같은 사람, 또 때때로는 원수였던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윗이 격려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과정 속에서 고난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듣는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조금씩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가 없다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을 돌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그런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깡생 깡사 이래가지고 깡으로 살고 깡으로 죽는다. 그리고서 이제 살다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렇죠. 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한 맺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으로만 살면, 악다구니로만 살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도 상하고 자신의 몸도 상합니다. 인생도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고난의 과정을 거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때로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과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과정 속에서 잠시 베푸시는 은혜였다는 특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약속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광야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동안에 잠깐씩 과정에 해당하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때 받은 은혜는 완성된 은혜,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잠깐 동안 필요를 따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다 마찬가지여서 완성된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누리겠죠. 천국에 가서 누리는 동안 이 땅의 과정이 광야 시기와 비슷하니까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또 날마다 귀한 권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좀 더 완성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조금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받아 누렸고 우리도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행동했던 대처가 각각 달랐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대처를 가만히 보시면 다 항상 올바르게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 구원했는데 배신당할 지경을 만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억하심정이 들어서 가서 그릴라 사람들 두들겨 패기라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끝까지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반면 나발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떠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선하게 행동했죠. 그랬는데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고 박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내가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다 창칼을 뽑아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건 항상 똑같이 했지만 배신을 당했을 때 아무런 보답이 없을 때 상황이 개선되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참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렇게 각기 다르게 적절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분을 내서 사람들을 죽이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막아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어서 배신을 당해도 항상 껄껄 웃고 항상 기쁘기만 했던 결국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때때로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좌절과 낙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에 제가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책을 쭉 쓰면서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러다가 제가 원했던 책 제목은 주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은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생각이 항상 가득했다. 이렇게 잡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책 제목을 잡지를 못했어요. 대신 무슨 제목을 잡았냐면 내용을 중심으로 다윗 기다림과 자기 부인의 영성 그렇게 책 제목을 잡았거든요.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기다림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배신당하면 또 기다리고 또 직분 감당하고 또 배신당하면 또 기다리고 정말 끈덕지게 기다린 사람입니다. 정말 끈덕지게 기다린 사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더 오래 기다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행동하면서 기다렸거든요.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만큼은 참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냥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는, 그게 다윗이 했던 행동입니다. 또 다윗이 주님 나는 화가 나는데요, 나는 분이 나는데요, 나는 이거저거 다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런 자기의 본능적인 마음들도 다 죽이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던,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던,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자기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가서 다른 사람 위로를 한다고 그래, 자기나 혼자 마음을 잘 먹고 살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다윗을 닮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면서 직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걸음을 내딛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답답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아무것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자신 혼자 숨쉬고 살아가기도 벅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섬기며 돌보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